이 아침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유여 기지 말며 애석여 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셔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성과 지혜가 있다고 하나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확연히 잘 드러나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를 필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심각한 죄를 자행했고, 그러나 이런 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셨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선지자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선지자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시기 위함이요, 주위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로부터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 직분은 그들에게 큰 선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로 했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때, 무지한 인생들과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 선지자 직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선지자 직분이 확립되기 전에도 예언 활동이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공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와 함께 꿈꾸는 자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자들은 단순히 그냥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계시를 꿈의 형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의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확연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십계명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원칙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장 1절 앞에 보시면 12장 32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말은 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에서 끝이 나는데, 사실은 32절이 오히려 사실은 13장 1절이 되면 좋고,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이 12장 32절에서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3장 1절의 말씀은 12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또 꿈꾸는 자라고 해서, 획기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시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이미 12장 3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계시의 말씀이 더 보충되거나 또 내가 이 말씀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는 표준과 원칙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주의 깊은, 사리 깊은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모든 선악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외에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여기에 계시된 이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위와 또 신앙의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솔깃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증가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만 전하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일 때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차륙술을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적이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초능력자라는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출연을 해서 온 국민을 열광에 빠뜨리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이적과 기사에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획기적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이미 계시된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애굽의 술사들도 아론과 모세가 했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똑같이 따라했고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이적,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이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땅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이적을 그들이 똑같이 따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던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본 바대로 은사는 은혜 없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국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이런 기사와 이적에 열광을 합니다. 말씀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나 비진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구름떼처럼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 본질은 병이나 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진리됨을 보증하는 담보나 증거가 될 수 없고 은혜의 본질은 죄사함이요 거듭남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적과 기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학입니다. 저희 교단의 이념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이죠. 나름대로 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도 다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어떤 양성 과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신학이 그들에게 전수되어서 그 신학의 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적 틀을 갖지 아니하는 한 성경을 아무리 품에 품고 다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달달달라 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는 얼마든지 그래서 관계없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이미 계시된 말씀과 상충되는 계시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 하나의 율법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이 규범만이 절대적인 규범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은 이 규범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물론 드러내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근거한 계시를 설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95% 정도는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의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지 새로운 계시를 양산하는 일에는 별로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만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과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만약에 어떤 말씀을 전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친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잘 보시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 그리고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와 깨어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다르게 일부 다체제였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복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라고 해서 이것은 이복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아무래도 이복 형제들보다는 동복 형제들, 같은 어머니를 둔 그런 형제들이 훨씬 더 친하죠. 그런데 이런 이복 형제가 아닌 동복 형제가 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품의 아내라 그랬지요. 항상 자신의 아내를 품에 껴안는 이런 정도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히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품에 품고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 사람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언급할 때 그냥 친구라고 언급하지 않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말해서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그를 궁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모슬렘 교도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할 때 그리고 간통죄를 범할 때 돌로 실제로 쳐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보다 만약에 더 사랑한다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정서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그리고 인간 육체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부모를 부인하는 것을 이 천륜을 거스르는 악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를 부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죄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근원이신 우리의 영육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랑 아내에 대한 애정이나 또 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서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까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배우자를 버리고 자기 자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가장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바대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의 피를 채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까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그냥 눈감아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고 추종하는데 그 가르침들을 자꾸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사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누룩에 다 병들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영적 상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일이 확대되기 전에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주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어떤 선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가족이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지요. 그래서 마치 음악기호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이 소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혹하는 방식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선동의 방식으로 주장되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만히 꿰는 방식으로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는 소문의 방식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제일 먼저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자세히 살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연약한 자여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을 그냥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소상하게 잘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그 일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일이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 문제의 전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서 묻고 그리고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사정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실제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심각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죽여 없애라고. 심지어 한 성읍 전체가 만약에 반역하면 그 성읍 전체를 다 멸망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나라에서 군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집단들이 정치적인 구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구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게 처리하지요? 보통 그 구데타의 주모자와 우두머리만 처형하고 단순 가담자는 죽이지는 적어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통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자가 일어나가지고 한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을 하게 되면 이런 자들은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칼로 진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물건들까지 다 한 군데 쌓아놓고 다 탈취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고 심지어 이 불량배가 거했던 이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돼서 다시는 그곳에 건물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뒀다가는 국가 전체가, 그 성읍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의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는 죄악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죄에 관한 문제만큼은 단호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복 형제라도, 늘 껴안는 아내라도, 늘 품에 안으면서 귀엽다고 여기는 자녀랄지라도, 생명을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절친한 친구랄지라도 그를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 구격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이 있는데 용서 없이라는 말입니다. 용서 없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확실하게 죽이다라고 할 때 죽이라는 이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 이 말을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용서 없이 죽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뜻 또 보다가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용서 없이라는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교회 역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처형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칼빈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했다는 이 일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김중락 교수님이 와가지고 교회사 특강을 했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르페트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보통 이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베트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고 스위스와 같은 다른 주의회에서도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르베트수가 제네바에 오게 되었고 제네바의 의회가 제네바 법정이 이 세르베트수에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서 결국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칼빈이 실제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너무 빨리 그 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 절차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제거할 때 그 처벌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사를 집어삼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들을 처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처형하도록 하였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서도 만약 성 중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되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무사람이 다 손을 대어서 그 다음에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은 항상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서 툭 터져 나오는 이 생각은 거의 주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빨리 말을 뱉어내고 너무 빨리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이렇게 성급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주의 깊은, 사려 깊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권징의 효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오시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열려있는 열쇠로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닫아 잠그는 이 권징의 권세도 교회가 분명히 사용해서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호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는 분명히 보여주고 이런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이 일에 수용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원칙, 첫째는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은혜라는 명분으로 불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성급하게 사실대로 잘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 일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런 불량배들, 이런 가족들을 제거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약속을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으로 이미 주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 복이 주어질 것처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신명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사실 나타나고 신명기 이외에도 성경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율법주의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정당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리는 방식을 왜 현재적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속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요. 실제적 순종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과 늘 궤를 같이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율법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은혜 받은 신자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재적 순종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 단면만 생각하고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의 원칙으로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우리는 방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 형편과 처지로 바라보게 될 때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한 성읍 전체를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라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섬뜩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3절에서 모세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유혹하는 일조차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시기 위한 조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뭘 또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하나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바로 그 문제에 부딪히지요. 이것만 분명히 하면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미혹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자연스럽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유혹과 미혹 혹은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오히려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파가 있었죠. 아볼로 파다, 개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러면서 각종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옳고 바른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이 개신교에 제일 많이 이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에 이단이 있습니까? 저는 잘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웬 이단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진풍일 경우에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그만큼 많다는 말은 진품의 가치가 탁월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각종 이단이 즐비하다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은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옳고 바른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참신자인지 아니면 거짓신자 여부가 드러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많은 목소리 중에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외치게 될 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하시는 유혹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 남편과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자녀한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실 겁니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왜 그런 생각들을 갖지요? 사랑은 대개 정서적인 부분인데 그 정서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의지적 측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가 예뻐서 사랑하실까요? 요새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한 대상에게 어떤 매력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실 때 배우자의 어떤 외모든지 성품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끌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지 그것 없이 결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는 사랑의 매력이나 가치가 원인이 되어서 야기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초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과 기초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한번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좀 못나 보이고 또 좀 지루해서 다른 대상자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지요? 이런 장소의 엄격성과 맥을 같이 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방 신은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를 섬기신 방식이었고 바로 그 우리를 섬기시는 방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만약 네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사는 삶은 절대로 평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유혹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거짓 목사로부터, 교사로부터, 무슨 방송 설교로부터, 무슨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무슨 책, 뭐 지옥에 갔다 왔다는 무슨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계시하는 신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이분이 섬긴 하나님하고 왜 그렇게 다른지요? 그분의 섬김의 방식이 왜 나와 그렇게 다른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금욕적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어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도덕윤리적인 삶의 수준을 바라보면 아주 밑바닥인 왜 그렇게 섬김의 방식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이라 그랬지요. 이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사방에 불신 세력들이 그냥 포진해 있습니다. 뉴에이지, 무슨 관상기도, 무슨 트레스디아스, 무슨 입신, 무슨 알파코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홀이는 그런 얼마나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이때 신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는 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눈이야 눈꺼풀이 있어서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지만 귀는 귀마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들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고 누가 또 이러라고 말하면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 않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선지자나 신탁하는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말씀을 이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항상 살펴야 되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말씀 당회를 개최해서 장로님들이 쭉 신방을 하고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올바른지의 여부를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를 끄덕이는 그런 내용으로만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수단과 기초로 삼아서 순수한 말씀이 교회 안에 간직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에 실제로 가담하여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지 아니하는 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아 참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정도로 머리를 끄덕인다면 사실은 이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했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진지하게 감당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일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올바로 이루는 기준이요 또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왜곡된 진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치명적인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이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단호해야 될 것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인정을 보아주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람의 의리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노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성급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의 깊은 자세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파수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통로가 늘 열려 있어서 어떤 자도 주림이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풍요로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